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첫 찬양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1절 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이 찬송과 가사처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정의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시편 73편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73편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경책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개역개정판 성경이고 다른 성경 번역본도 마찬가지로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했는데 표준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거라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판 성경과 표준 새 번역 성경을 서로 대조해가면서 시편 73편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번에는 제가 방금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말씀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들으셨죠?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세상의 부조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재산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여기 보면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오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있어요. 건강하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그런데 오만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세상을 사시면서 이렇게 부조리한 면을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개역 개정판으로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 도다. 이 같은 구절을 이번에는 표준 새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짙게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보세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짙게 뜨고 다니며 마음에 헛된 상상이 가득하고 언제나 남을 비웃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여기에 현혹되고 맙니다. 그 모습이 지금 시편 73편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절부터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여전히 시편 73편입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니. 12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개역해석판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구절을 표준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마음의 표현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산은 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 사람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악인들은 잘 되고 있어요. 자산도 늘어나고 몸도 건강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는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보고 시편 기자가 고민을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있어요. 재산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얼굴에는 윤기가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더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했다면 나는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배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획 개정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같은 구절을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항상 예외 없이 악인을 벌하시고 선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의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셨고 거기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인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악인이 벌을 당하게 될 거예요. 계획 개정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자, 같은 구절을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일장춘몽이라는 말처럼 악인이 한때 잠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침이 되어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는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마음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았어요. 악인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래도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몸도 건강하고 자산도 불어나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둔하여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악인들은 일장춘몽처럼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개개정판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같은 구절을 이번에는 표준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목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시편 73편을 제가 한글 개정판과 표준 새번역으로 대조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았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재산도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봐야지 했다면 하나님을 진작 떠났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믿음을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저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만 좋습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의 쓰라린 마음을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편 기자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넘어지게 하셨고 갑자기 망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파멸당하는 종말을 보았습니다. 밤에 꾸었던 꿈처럼 악인들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우매무지함으로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니다. 주님께서 항상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한테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뒤에 길을 떠나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세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에 관하여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여쭙게 하였다.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눈 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제대로 걷게 되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이 낫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해 주어라. 내가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갔더냐? 그렇다. 내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너희가 본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요한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미리 준비하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폭력으로 빼앗아 차지한다. 요한이 여기까지 모든 예언자들과 모세의 율법서는 지금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쓰였다. 너희가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믿는다면 요한이 이미 오기로 예언된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내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같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소리쳐 부른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부르는데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더구나.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더구나. 세리자 요한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한을 두고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무원과 죄인들과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하는 일로서 그 옳음이 증명된다.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보이신 마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크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곳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죄를 뉘우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썼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성 싶으냐?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내가 네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사람들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주기로 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를 받아 짊어져라. 그리고 내게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니 너희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워주는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그 후 얼마 동안 더 유지되었습니다. 아주 포악했던 아하스 왕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국이 강해지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아시리아의 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시리아같이 강대한 나라라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사야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다윗 왕의 자손 중에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왕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왕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하스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를 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를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진영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 후 유다 왕국 북쪽에서는 바벨론,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강성해졌습니다. 유다 왕국은 어느 나라에 의지해야 안전할지를 저울질해보며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지자로 세우기로 예정했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하나님은 타이르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라. 옛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여호와가 지켜주리라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야만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간첩이라며 우물에 집어던졌습니다. 친구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그는 이때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 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유다 왕국도 멸망당한 것이지요. 왕과 백성들은 멀고 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후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한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먹으면 그는 이미 그 여자와 더불어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뽑아 던져버려라. 네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네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던져버려라. 네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가 간음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죽게 한 맹세를 다 지켜라. 라고 옛사람에게 이르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니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니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니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귀하거나 검게 하지 못하니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마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옛 계명을 주님의 가르침과 비교하시면서 복음의 완성을 가르치십니다. 특히 언제나 사회 속에서 가장 빈번한 범죄 행위인 제7계명에 대한 경계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남녀의 원리로 이혼의 부당성을 지적하시고 사람의 악함으로 범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계하십니다. 다음으로 가르치시는 경우는 인간관계의 만연에 있는 불신 행위들을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천국 시민의 자세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실 또 하나의 도덕 강해가 될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먼저 27절에서 32절을 말씀으로 눈과 마음의 범죄 도구로서의 경계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에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성령 아닌 다른 세력이 지배하게 될 때는 이 복된 도구는 오히려 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므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옛 계명을 말씀하시고 결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는 인간의 정욕에 대한 경계까지 주시면서 이혼 자체가 자신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상대나 그 상대를 상대하는 또 다른 사람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죄의 확산을 지적하십니다. 선물이 무기가 될 수 있음에 대한 경계가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있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라는 두 가지의 성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조화와 아름다움조차도 추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당사자에 의해서 그것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남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까운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은 창조시에서부터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눌 수 있고 사람들이 성숙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범죄의 도구로 꿈꾸는 것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기 쉬운 우리의 몸을 29절에서 30절에 지적하십니다. 세상에서 지체장애는 분명히 불편하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불편한 상태가 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면 지옥이 얼마나 불행한 곳임을 짐작해 합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중에는 모든 지체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임에도 그만큼 죄에 대한 두려움을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차라리 지체를 다 잘라버리는 불편함으로 살더라도 범죄치 않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영광의 변화된 몸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 짧은 인생을 죄와 더불어 탐닉하며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는 주님의 교훈이 실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범죄인 이혼을 31절에서 32절에 지적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는 기록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수치되는 일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행한 연고로 나타나지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나 그를 미워하는 것만으로 이혼이 허락된 것은 분명히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19장 6절의 가르침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창조의 질서 속에서 둘이 하나로 만들어진 섭리는 참으로 신비하고 이것이 지켜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 인간 사이에 불신으로 인한 헌맹세를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을 33절에서 37절에서 읽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이 무너져버린 세상은 더 이상 인간 서로 간에 신뢰를 할 수 없는 불신의 관계가 되었고 그러한 불신은 상대에게 자신을 믿게 하려고 맹세가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식의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세는 불신의 대상을 상대로 한다는 데서 주님은 이를 경계하시는 겁니다. 헛된 맹세의 경계는 33절에서 34절 상반절입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5장 12절에 주님과 같은 당부를 주고 있는데 분명히 맹세는 거짓에서 나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의 당부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당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언약 자체를 무시하고 약속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이해입니다. 맹세의 도구의 부당성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34절 하반절에 36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는 직접 맹세하지 못하면서 관련된 것들을 맹세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이 맹세를 더욱 악용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거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저들의 맹세를 지적하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 읽을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피하여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맹세는 결국 하나님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못할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말 한마디로 보증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은 필요해서 주님은 피를 흘리시고 이 약함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산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7절에서는 맹세보다 중요한 진실을 가르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좋지 않으니라 그러셨습니다. 사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악의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하고 맹세 없이 진실할 수 있는 기도인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질 겁니다. 이 말씀은 진실과 용기를 다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진실이 용기를 갖지 못하면 도전은 없고 용기가 진리와 함께하지 못하면 히틀러와 같은 광기를 가진 자가 될 뿐입니다. 이 진실과 용기는 범죄한 사람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와 용기 자체이신 주님을 모실 때 가능할 뿐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러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유노니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옛사람의 맹세한 바를 지적하시고 연이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완성된 천국 시민의 삶의 자세를 제시하십니다. 분명히 율법은 옛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려운 법이요 십자가로 죄의 형벌을 만족시키신 주님은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아니라 감격과 기쁨으로 생명이 풍성한 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형제 사이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죄의 도구로 잘못 사용되지 않고 맹세가 필요 없이 성령과 더불어 삶으로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감사드립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잘못 사용되어서 범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의 관계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혼이 되고 범죄가 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을 두고 서로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함께하여서 거짓된 맹세를 필요치 않는 진실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 집에서 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모든 할머니가 그렇듯이 손자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며 손자가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100원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주에 7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할머니가 그 아이의 손에 1,000원 지폐를 쥐어주면서 하나님께 연보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 아이는 순진한 마음으로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도 한 주에 700원 받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왜 1,000원을 드려야 해요? 이제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이 청년은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면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 이런 내용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주님의 족보이니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은 흠없고 거룩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5절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두 아들을 낳았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으며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유다가 며느리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웠던 과거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경건하게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후에 자기 두 딸과 근친 상간으로 낳은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사실 룻은 그 모압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훌륭하거나 고상한 역사를 가진 가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어찌 보면 충격적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고 훌륭한 가문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